서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땅 위에 주님의 사랑에 매혹되어 주님을 뜨겁게 추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래 중의 노래는 특별히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은밀한 곳의 영적인 교통은 원래 거룩한 것으로 마땅히 감춰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아가서 안에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노정을 알게 하는 동시에 우리로 그 길로 걸어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이 책의 해석은 여러 해 전에 주님 안에 한 형제와 몇몇 동역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요점만 따서 적은 기록입니다. 시대적 필요 때문에 일찍이 1945년에 중경에서 발간했습니다. 1948년에 청두에 있는 교회에서 또 한 번 발간했습니다. 오늘 타이베이에서 다시 출판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전한 사람과 대조하여 수정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시어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입의 말. 첫째. 아가서 1장 1절은 노래 중의 노래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솔로몬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주님의 위치는 왕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부활하고 승천한 위치에 서 계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원수를 이겼는데 이것은 십자가로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유익을 얻어 평강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부활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책에서 솔로몬 왕의 위치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한 분의 솔로몬 왕과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지나갔고 그분은 영광을 얻으신 분이요 큰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이 책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와 같지 않고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왕의 관계와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이 대적을 이겼기 때문인데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은 솔로몬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십자가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때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승리하여 왕이 되신 것이며 부활은 주님 자신입니다. 처음에는 스바 여왕이 단지 솔로몬의 업적을 들었을 뿐이었지만 나중에 그녀는 솔로몬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매혹시킨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단같이 다윗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술람의 여인같이 솔로몬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왕이심을 알게 합니다. 둘째, 술람의 여인의 체험은 개인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결코 단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주관적인 방면의 체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믿느니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단체적인 교회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님과 만족스런 교통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이 책의 중심은 명에 속한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몇 달락으로 나누어져 있는가에 관계없이 여기에 기록된 역사는 오히려 한 노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역사가 아니며 흩어져 완전하지 않은 일화가 아닙니다. 이 책의 중점은 더 나아가 주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의 모든 영적인 상태, 즉 일생에 체험할 단계들과 최후에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귀용 부인이 쓴 영성의 흐름이나 펜 루이스 여사가 쓴 영적 생명의 네 단계도 모두 이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넷째, 이 책은 이미 구원받고 추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주의하는 것은 죄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는 이에 대한 문제이며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를 말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사모하고 추구하여 주님을 얻는가를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지 않고 다만 사랑을 말합니다. 이 책의 깃발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것이 우리의 구호입니다. 다섯째, 이 책은 한 권의 시로서 시적인 문체와 언어와 자구를 사용해 쓴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이 속으로 깨달을 수 있을 뿐 말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이 책과 마태복음은 믿는 이와 주님과의 관계의 두 방면을 말합니다. 직분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인데 이것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교통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부부관계인데 이것은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일곱째, 이 책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 단어의 용법은 아주 여러 종류인데 단수, 복수, 남성, 여성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이는 원문에서 여성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원문에서 남성적인 사랑입니다. 1장 2절 4절, 4장 10절, 7장 12절의 사랑은 복수의 사랑입니다. 그것들의 단수는 이 책에서 모두 사랑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자의 이 사랑은 단수이며 다윗이라 부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곧 사랑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2장 4절의 사랑은 보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의 사랑은 여성적인 사랑입니다. 5장 1절, 16절의 친구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며 좋은 배우자와 상대되는 남성과의 사랑입니다. 여덟째, 이 책을 해석하는 몇 가지 원칙. 첫째, 모든 단락의 해석은 반드시 이 책의 중심 사상, 영에 속한 체험의 도성과 연관지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어구의 의의가 한 면으로는 이곳에서 말하는 것과 통해야 하고 또 한 면에서는 그 노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해석하실 때 어떤 곳은 그분이 상세하게 해석했고 어떤 곳은 그분이 상세하게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책의 해석도 그와 같습니다. 넷째, 단어의 의미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 면으로는 그 글자 자체로부터 해석을 구해야 했고 또 한 면으로는 성경 안의 역사적 용법에 따라 해석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섯째, 이 책에서 신랑과 신부를 언급할 때 항상 다른 많은 것을 사용해 비유했습니다. 그것의 특징은 모두 의의적이고 그것의 비유는 모두 상징적입니다. 의의는 아주 쉽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말은 모두 성경 안의 용법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야만 비로소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우의와 상징의 성질은 어떤 때는 같고 어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의 차이점에 관계없이 그것이 무엇을 가리켜 한 말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상징은 늘 우의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15절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발이 우의로서 행동을 가리켜 한 말임을 압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이 말은 상징으로 금방 명백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 솔로몬의 노래는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노래 1,005수를 지었는데 그의 이 많은 시구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이 이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노래 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곳 중 거룩한 곳이며 주 예수님은 왕 중 왕이시오 주 중의 주이시며 이 노래는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전도서는 공허함 중의 공허함이요 이 노래는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와 전도서는 서로 대조적입니다. 전도서는 방황의 생활을 말한 것이고 이 노래는 방황으로부터 안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지 못함을 말하고 이 노래는 사람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이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는 대상을 잘못 찾았고 길도 틀렸으므로 결과가 공허함 중에 공허함이고 이 노래는 찾는 것이 옳고 길도 옳으므로 결과도 좋습니다. 단락 9분 제1단락 처음의 추구와 만족 첫째 사모함 둘째 추구함 셋째 교통함 넷째 침궁의 계시 다섯째 왕의 말함 여섯째 여인의 말함 일곱째 왕의 칭찬 여덟째 여인의 대답 아홉째 왕의 대답 열째 여인의 찬미와 누림 열한째 왕의 부탁 제2단락 자아에서 벗어나라는 부르심 첫째 자아를 벗어나라는 부르심 둘째 실패와 회복 제3단락 승천의 부르심 첫째 새창조 둘째 승천의 부르심 셋째 사랑의 생활 제4단락 부활 후의 십자가의 부르심 첫째 부활 후의 십자가와 여자의 실패 둘째 장막 안의 생활 제5단락 하나님의 역사 첫째 일하는 사람의 장비됨 둘째 주님과 동역함 제6단락 육체의 탄식 첫째 육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탄식 둘째 들림받기 전 제1단락 처음의 추구와 만족 이 단락은 이 책의 요점입니다. 영에 속한 체험의 원칙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이후에 체험할 것에 대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후에 배울 것은 결코 새로운 공과가 아니며 한 차례 한 차례 지나면서 더 깊이 배울 뿐입니다. 첫 단락의 영적인 체험은 순조롭고 쉬워 보입니다. 처음의 헌신과 계시는 항상 순조롭고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헌신과 계시가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불을 통과하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 단락은 영에 속한 체험에 대한 한 폭의 그림이며 이후로 하나하나 시험하여 그곳으로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처음의 체험은 결코 깊지 않으며 두 번째 체험은 더 전진되고 더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두 번째 체험을 할 때에는 결코 첫 번째만큼 달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전히 이전에 체험한 것입니다. 깃발은 사랑입니다. 이 단락의 체험은 영성의 흐름에서 말한 빛과 길 같고 영적 생명의 네 단계에서 말한 부흥 단계와도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개인의 체험이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모함. 2절에서 추구하는 입맞춤은 결코 아버지가 우리의 목을 안고 입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입맞춤은 용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이미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가 주의하는 것은 곧 믿는 이와 주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해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결코 우리에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하여 죄인의 위치에서 변하여 믿는 이가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한 믿는 이가 어떻게 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위치에서 만족한 위치에 이르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비로소 이 노래가 왜 이같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르짖음이 생명을 얻고서 얼마나 지난 뒤에 있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짖음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 일깨워진 후에 주님에 대해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 상태임을 압니다. 그녀의 마음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의 입으로 내게 입맞추기 원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심중에는 단 한 분의 그가 있는데 곧 그녀가 추구하는 그분입니다. 이전의 그녀와 주님과의 관계는 보편적인 것에 불과했으므로 그녀는 매우 불만족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님과 보다 개인적인 왕래를 갖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의 입맞춤, 즉 사랑의 개인적인 표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사람과 입맞출 수 없으므로 이것은 개인적인 표시입니다. 또한 유다가 한 것처럼 그의 얼굴에 입맞춘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한 것처럼 그의 발에 입맞춘 것도 아니며 입으로 나에게 입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랑의 표시입니다. 지금의 보편적인 것은 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개인적인 것, 다른 사람이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보의 시작은 이러한 요구가 속에 있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영성의 양성은 배고프고 목마른 추구와 영원히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 한 믿는 이의 안에 아직 성령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평범한 상황에 불만족하여 개인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주님과의 친밀한 체험을 갖게 한다는 것은 영원히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구는 곧 나중에 있게 될 모든 체험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이러한 배고프고 목마른 마음이 없다면 아래의 모든 기록은 시적 의미를 지닌 노래에 불과할 뿐 결코 솔로몬의 노래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러한 추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게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한 이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계시를 얻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그의 입에 입맞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성령은 나에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으며 사람을 흥분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만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쏟을만하다고 여기는 해 아래의 어떤 것도 당신의 사랑만 못합니다. 나는 보았고 나는 알았습니다. 해 아래의 어떤 것을 당신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 자신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기름을 바르며 당신은 성령으로부터 각종 기름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향기를 맡을 뿐 아니라 우리도 당신의 향기를 맡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어디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본 것도 아니며 우리가 영분도 모르게 당신의 향기로운 기름의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동시에 당신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우리를 매혹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왔음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기름은 이미 쏟아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미 죽으셨음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기름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오 예수, 이 이름은 정말로 귀합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향기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당신 자신으로 인해 당신의 이름으로 인해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당신 자신 때문이요.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떤 능력을 사랑할 수 없으며 다만 인격이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혹된 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비록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당신의 향기를 충분히 맡지 못하지만 우리가 맡은 것으로 이미 당신을 사랑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품격에 대한 계시가 사람으로 하여금 찬미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랑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을 사랑하는 시발점은 곧 주님의 품격을 보는 것입니다. 처녀들은 곧 숨겨진 자들이요, 교수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이 여자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녀들도 똑같이 정결하고 똑같이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길을 가는 사람은 실로 그녀 한 사람만이 아니오. 그녀는 처녀들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둘째, 추구함.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달려간다의 원문의 뜻은 뒤쫓아 따르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원함이 있고 기꺼이 따르고자 해도 우리는 추구하는 능력의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구의 능력은 결코 성령이 우리 안에 한 덩어리의 능력을 나눠주어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밖에서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우리를 매혹시키는 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매혹시키는 능력이 바로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만일 주님이 참으로 나를 매혹시킨다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당신이 만일 나를 매혹시킨다면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라. 빨리 달려 쫓아가는 능력은 주님의 매혹시키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도 자신을 의지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배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매혹시킴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가 된 후에도 여전히 빨리 달려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매혹시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이 개인과 믿는 이들과의 관계도 봅니다. 매혹당하는 것은 나이지만 당신을 따라 달려가는 것은 우리입니다. 침공으로 이끌어들여진 것은 나이지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다른 사람이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교통함.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들이시니 그녀의 기도가 있은 후에 우리는 그녀가 곧 응답,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들이신 이를 얻은 것을 봅니다. 침공은 은밀한 곳으로 잠자는 방입니다. 당신이 만일 어떤 사람과 친분이 상당히 두텁지 않다면 당신은 결코 그를 당신의 침공으로 이끌어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그녀를 침공으로 이끌어들인 것은 교통의 시작이요 계시의 기점인 것입니다. 그 침공 안에서 그녀는 이전에 맛보지 못한 교통을 맛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실도 봅니다. 여기에 왕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남편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먼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헌신의 생활은 항상 사랑의 생활 이전에 있고 만족된 체험은 항상 헌신의 절차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들이시니인데 우리는 그녀가 이미 그녀의 왕을 인식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왕은 침공의 체험을 그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제 처녀들은 고개를 들고 장래의 전도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이 앞길이 무한량함을 압니다. 침공의 체험이 시작되면 사랑의 생활에는 만족스러운 소망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하나님이 일단 역사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장래에 있을 것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녀들은 지금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는 마땅히 그녀들이 정직함 안에서 당신을 사랑한다로 해야 합니다. 그 뜻인즉 그녀들의 이러한 사랑은 선한 양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넷째, 침궁의 계시.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은 어떤 류의 사람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시이므로 여기에 예루살렘은 결코 땅 위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처녀들이 하늘의 예루살렘 영역에 있는 한 그들은 틀림없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녀들을 딸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녀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다지 추구하지 않으며 아주 냉담하고 모호하며 마음대로 하는 한 무리의 사람일 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녀들은 구원받기는 했지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녀가 침궁에 있은 결과 먼저는 자신이 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구가 없으면 볼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 검음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이 검음은 검게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검은 것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자신이 연락받는 것도 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연락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은 암실이라는 뜻입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다는 것은 외면이 검고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휘장이 만일 세마포로 만들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리킵니다. 이 휘장은 당연히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장막과 같다는 것은 내적 아름다움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해가 나를 쬐어 내가 검으니 나를 쳐다보지 말라. 나의 어머니 형제가 나에게 화내어 일찍이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아 내 자신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네. 원문에서 해는 정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쬐어 검다에서 검다라는 글자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침공에서 빛 비추셨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그때의 심경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깊이 처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 앞에서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성령에 의해 더 깊은 부분까지 처리를 받은 때에 이르러서야 다시는 사람 앞에서 어떤 것도 덮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야 그녀가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기꺼이 그 해가 나를 쪼임으로 나는 검습니다 라고 시인합니다. 나의 어미의 형제가 나에게 화내어. 여기서 아비라고 말하지 않고 어미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의 어미가 약속의 원칙 곧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8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어미의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는 객관적인 방면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어미의 형제들은 교리적인 방면에서 아주 역량이 있고 객관적인 방면에서 아주 강하며 또한 비교적 권위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침궁의 가르침이 있으며 일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어미의 형제들이 그녀를 경시할 뿐 아니라 그녀에게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아 내 자신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네. 앞에 말한 포도원은 복수로서 사람의 손으로 조직한 것입니다. 뒤에 말한 포도원은 단수로서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아내는 이전의 일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처리하심을 받은 후에 이전 일의 공허함, 즉 사람이 그녀에게 위임한 것을 했을 뿐 하나님이 그녀에게 하도록 정하신 것은 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7절에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양을 치다는 양을 먹이다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얼굴을 가리움은 장소를 잃고 유리한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침궁에서 이미 외적인 일이 공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양식과 안식임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먹이는 것은 양식을 중시하는 것이고 누워 쉬는 것은 안식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오늘 이후로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양식과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완전한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종원은 완전한 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기 때문입니다. 종호에 이른 것은 완전한 위치에 이른 것입니다. 태양이 종호에 이르면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 동무는 주님의 동무입니다. 그러나 양은 주님의 양떼가 아니고 주님의 동무의 양떼입니다. 얼굴을 가리다는 창피를 당하다입니다. 그녀는 아직 약물이 밖에 있습니다. 그녀는 부득불 주님께 당신은 왜 나에게 어디에서 양식을 찾아 얻으며 어디에서 안식을 찾아 얻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줄곧 양식과 안식을 추구했으나 동쪽에서도 찾지 못했고 서쪽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무의 양떼 곁에서 장수를 잃고 유리하는 사람처럼 그들의 비웃음과 비평을 받았습니다. 주여, 당신은 왜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왕의 말함. 그녀가 침공에서 본 세 가지는 첫째, 아담 안에서 검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절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외면적인 일의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셋째, 영적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주님은 그녀에게 축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주셨고 칭찬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왕의 응답. 왕은 그녀를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 말의 어조는 마치 왕이 약간은 그녀를 꾸짖는 듯한데 그 뜻은 그녀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 양떼의 발자취는 한 면에서 오늘날 믿는 이들의 발자취로서 한 무리가 서 있는 위치, 즉 교회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양식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한 면에서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죽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양식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당신도 양식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자취는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박목과 목양은 같은 단어로 먹이다는 뜻입니다. 염소 새끼는 양이 아니며 양떼도 아니고 그녀보다 더 어린 양입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것은 사람이 양식과 안식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 일상생활 중에서 염소 새끼에 대한 본분을 잊고 염소 새끼의 문을 닫아버릴까 염려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주의합니다. 양식과 안식을 추구할 때에도 어린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을 닫고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그녀의 양식과 안식은 여전히 어린 양을 먹임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자는 복수로서 작은 목자, 즉 주님 휘하의 목자들을 말합니다. 장막도 복수입니다. 주님의 뜻은 그녀가 많은 목자들 곁에서 여전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 사이에서 어린 양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 그녀는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믿음과 기다림과 의지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함과 전심으로 기도함 등을 따라야 하며 또 한 면에서 그녀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녀보다 더 어린 믿는 이를 돌보는 데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추구하고 있을 때에도 일상적인 본분을 느슨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왕의 칭찬과 약속. 준말은 원문에서 좋은 말이란 뜻입니다. 솔로몬 당시의 말은 모두 애굽으로부터 왔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그녀의 천연적인 아름다움이요 그녀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 구절에서 여섯 가지, 즉 말, 뺨, 머리카락, 목, 금사슬, 은을 박음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기로 합시다. 첫째, 말. 성경에서 말에 대해 유일하게 취하는 것은 그것의 빠름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은 말의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말은 많은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그것의 빠름을 취합니다. 말은 천연적인 면에서 빠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힘이 세기 때문에 빠릅니다. 여기에 빠름과 1장 4절의 빨리 달림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빠르긴 빠르나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빠를 뿐입니다. 둘째, 뺨. 사람의 아름답고 추함은 두 뺨에 달려 있습니다. 뺨은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셋째, 머리카락. 뺨의 아름다움은 따은 머리카락으로 인해 드러납니다. 머리카락은 천연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천연적인 능력으로부터 온 것임을 볼 수 있는데 그 뜻은 그녀가 아직도 천연적인 방면에서 좋다는 것입니다. 넷째, 목. 목의 장식은 그녀의 천연적인 온유함을 가리킵니다. 목은 원래 곧은 것인데 그녀에게는 장식품이 있으므로 그녀가 천연적인 온유함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은 그녀를 말에 비유했고 10절은 그녀를 말에 비유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녀의 천연적인 능력과 온유 때문에 그녀가 빠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녀가 비록 침공의 계시와 영적인 추구를 갖고 있지만 그녀의 천연적인 빠름, 즉 천연적인 능력과 온유가 여전히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천연적인 빠름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녀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천연적인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는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리라는 왕의 약속입니다. 성령은 여기에서 3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금사슬. 금으로 사슬을 만들려면 반드시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금사슬은 가장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가장 존귀한 그런 종류의 표현입니다. 또한 사슬은 원문에서 면류관 같은 것으로 둥글며 금사슬의 면류관 같습니다. 금사슬로 따은 머리카락을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생명, 영광에서 나온 것으로 그녀의 천연적인 능력을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은을 박음, 혹은 은받침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은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은을 박아 넣다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에 근거하여 금사슬로 따은 머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여인의 말함, 항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12절에서 솔로몬의 상은 성경이 특별히 제기한 것입니다. 왕의 상에 앉을 때는 믿는 이가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성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밀가루로서 이것은 주 예수님의 생명, 주님 자신을 가리키며 둘째는 고기 요리로서 이것은 주님의 일,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왕의 상에 앉았을 때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며 누리고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왕의 식탁 앞에 올 때마다 그것은 늘 양식을 얻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납하신 제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열납하신 제물을 먹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죽음을 보시면 곧 제물, 속죄를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단지 대체일 뿐 아니라 연합임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곧 향기와 찬미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열납하신 제물이 곧 우리가 누리는 것임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헌신하고 찬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과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같다는 것을 본다면 자연히 나도 기름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절의 모략은 고난받음, 즉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곧 돌아가시려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통을 의미하는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는 죽음을 의미하는 모략으로 주님의 몸에 발랐습니다. 밤이라는 이 단어는 이 책에서 모두 솔로몬이 없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또 이 세상에도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품은 두 젖가슴, 즉 두 젖가슴 사이로 번역해야 합니다. 두 젖가슴은 성경에서 모두 믿음과 사랑을 가리킵니다. 12절과 13절은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2절의 상에 함께 앉음은 당연히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함께 상에 앉는 것은 문, 즉 안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안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함께 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는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13절에서는 따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지 않을 때 믿음과 사랑을 사용하여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안의 교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침공으로 인도되고 참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참으로 헌신한 후에 우리는 그분과 내적인 교통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음문을 열면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참된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고난받고 죽으신 한 분,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믿음과 사랑을 사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외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음. 14절에서 고베라는 손가락에 물들이는 것으로 유대 여인들이 몸에 지녔던 것입니다. 엔게디는 유대의 지명으로 글자의 뜻은 어린 양의 샘이고 다윗이 피신했던 땅이며 광야의 지방입니다. 포도원은 마땅히 포도밭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포도의 꽃은 보이지 않고 포도밭은 꽃이 없는 곳입니다. 이 포도밭은 광야에 있는 것으로 만일 그 가운데 한 송이 꽃이 있다면 매우 돋보일 것입니다. 14절의 범위는 13절보다 큽니다. 고베라 한 그루는 광야의 포도밭 가운데 있는 것으로 특별하게 나타나고 돋보이는 그리스도의 빼어남을 가리킵니다. 모략은 마음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볼 수 없으므로 안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그녀의 장식품이 되었고 그녀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것은 밖으로도 그리스도를 인정했고 그리스도를 나타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 앞에서 고별하여 그녀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일곱째, 왕의 칭찬. 15절의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아름답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라, 너는 아름다운 나의 사랑하는 자라. 아, 너는 아름답구나. 내 눈은 비둘기의 눈 같구나. 여기에 칭찬은 그녀를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격려요. 두 번째 그녀를 칭찬한 것은 그녀의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둘기의 눈은 사실적인 면에서는 아름답고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영에 속한 안목을 가리키며 기능으로 말하면 한 번에 한 가지 사물밖에 볼 수 없는 단일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계시, 즉 영에 속한 안목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략을 가슴에 품는 단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이렇게 그녀를 칭찬한 것입니다. 여덟째, 여인의 대답.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를 오, 당신은 아름다운 나의 사랑, 나의 기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그녀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군요. 여기에서 이 여인은 이미 앞에서 그녀가 찾았던 안식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식이 있고 또 목양이 있습니다. 푸른 풀은 양의 침상이요. 눕는 것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와 상합합니다. 앞에 잔치에는 비록 안식이 있지만 먹는 것에 주의했습니다. 여기에 침상에서는 먹는 것도 있지만 주로 주의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목자에게 말일 능력이 없다면 양은 푸른 풀밭에서 계속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목자에게 능력이 있다면 양은 푸른 풀밭에서 누울 수 있는데 그것은 즉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소나무는 잣나무입니다. 백향목은 높고 크고 견고하며 성경에서 그것은 모두 지극히 영광스러운 인성을 가리킵니다. 성전 안에 많은 것들이 주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요. 또 많은 것들이 잣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잣나무는 죽음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서 나오므로 잣나무는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무덤 곁에는 모두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푸른 풀은 모두 살아있고 모두 생명이 있어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비로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인성과 주님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주된 두 종류의 나무는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조화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백향목과 잣나무 사이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2장 1절은 마땅히 1장 17절에 이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왕이 한 말이 아니고 여자가 한 말입니다. 만일 이 말이 왕이 한 것이라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왕이 한 말이라면 다음 구절에서 여자를 백합하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샤론은 평원입니다. 장미는 수선화, 혹은 야생장미라고도 합니다. 이 꽃은 유대에서 아주 천한 것입니다. 골짜기 중에 백합화는 일반적인 것이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이지 화분의 백합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살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스스로를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는데, 이런 왕이 1장 15절에서 그녀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1장 16절과 17절에서 한 면으로는 왕을 찬미하고 또 한 면으로는 안식을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에 대해 말할 때에는 다만 들판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할 뿐입니다. 그 뜻은 나라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에 의해 돌보심을 받는 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홉째, 왕의 대답. 2절의 왕의 뜻은 그녀가 골짜기 가운데에 백합화인 데 있지 골짜기에 있는가 가시밭에 있는가에 비교해 있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는 백합화요 다른 것은 가시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는 성경에서 볼 때 첫째,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람이 소유한 천연적인 생명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창세기 3장 18절인데 거기에 있는 가시는 스스로 자라나온 것이지 씨를 뿌려서 자라나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근거는 가시덤불이 있어서 불태워지나 가시는 타버리지 않습니다. 불과 빛은 가시 자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사용하시지만 가시를 소모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장래에 모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처리하고 이방인을 처리하실 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시지 사람의 천연적인 생명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증은 사람의 자본을 쓰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것을 사용치 않으시고 자신의 것을 사용하십니다. 둘째, 천연적인 것으로부터 자라나온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7절에 가시처럼 지약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서는 가시의 자람이 있는데 그 의미는 자기의 뜻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으로 결국 불살라지게 됩니다. 여자는 복수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죄악에서 난 사람이 아닌 백합화 같은 그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그녀가 죄악 중에서 생활하는 그런 무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위가 모두 죄악의 생활이고 모두가 천연적인 생명이지만 그녀는 그녀들과 다른데 이는 그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여기에서는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죄악의 생활 환경 중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열째, 여인의 찬미와 누림. 2장 3절. 남자들 중 나의 그인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분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분의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제 그녀도 왕을 죄인과 비교합니다. 남자들은 사랑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이요, 사람이 사모할 만한 것이요, 사람의 마음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믿는 이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풀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나무는 원문에서 불수감 나무인데 항상 푸르고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석류 같고 맛은 귤 같으며 약간 레몬 같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인 나무일 뿐입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이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 그분은 숲을 가운데 계시지만 중심되는 나무이시며 따라서 높고 큽니다. 둘째, 그분의 그늘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분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은 높고 크며 동시에 그늘이 있고 또한 열매도 맺습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이미 주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심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그녀는 이미 주님께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간증인데, 즉 입으로 주님께 대해 하는 말이요, 여러 사람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그분이 더 나은 포도주라고 말할 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포도주를 칭찬하고 말해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에야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혹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는 분쟁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녀의 눈에 가득합니다. 심히 기뻐하였고는 즐거워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늘에 앉아는 높여지고 들림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였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마치 들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 그늘과 1장 6절의 햇볕에 쬐는 것은 서로 대조됩니다. 여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과실은 답니다. 여기에 먹는 것과 1장 12절에 먹는 것은 조금 다른데 거기서는 주님 자신의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 과실은 칭의, 거룩해 됨, 평강, 성령 강림 등과 같이 주님의 역사와 생명이 우리를 위해 얻게 한 것을 가리킵니다. 한 면에서 그녀는 그분의 임재와 즐거움을 느끼고 또 한 면에서는 그분이 그녀를 위해 이루신 것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 맛을 볼 때마다 달다고 느낍니다. 1장 4절은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1장 8절은 따른다고 말합니다. 1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아마도 그녀가 앉아있으나 그것을 말하지 않고 1장 16절 17절에서도 아직 그것을 말하지 않으며 여기에 이르러서야 정식으로 그녀가 앉아서 그분의 임재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1장 16절과 17절에서 그녀는 이미 안식을 얻었는데 여기서는 다만 정식적으로 서술한 것뿐입니다. 즉 그녀가 1장 16절과 17절에서 얻은 것과 누린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1장 16절과 17절은 역사이고 여기는 소설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여기에 잔치집은 포도주의 집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그 뜻은 마음껏 기쁨으로 환호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하여는 두 번째의 인도입니다. 여기에 잔치집과 실과의 누림은 왕의 식탁 앞에 앉아있는 것과는 다른데 왜냐하면 잔치집은 잔치를 하는 곳으로 기쁨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헌신이 있고서 십자가의 길을 거쳐 주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자연히 포도주의 집으로 이끌려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왕이 침궁으로 이끄는 것은 계시를 위한 것이며 왕이 포도주의 집으로 이끄는 것은 시원케 함을 위한 것, 즉 왕의 임재의 시원케 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는 곧 사랑의 깃발을 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입니다. 깃발은 당신이 행한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깃발은 사랑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뿐임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나에게 건포도를 주어 내 힘을 부축해주고 사과로 나의 마음을 소생시켜주어 내가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기 때문이라오. 시원케 함은 소생시킴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것은 기뻐서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디가 기뻐서 참을 수 없으므로 주님께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은 구하고 되살아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 같이 땅에 엎드러지는 것이 오히려 옛 성도의 주님 앞에서의 체험입니다. 여기에서 그녀가 누리는 것은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것입니다. 주님을 누릴 수 있는 분량도 주님이 힘을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것은 너무 많고 누릴 분량은 부족하게 됩니다. 이 질그릇은 이런 분량을 갖고 있지 않으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그녀가 누릴 수 있는 분량을 넓혀줍니다. 그분의 왼손이 내 머리 밑에 있고 그분의 오른손은 나를 안는구나. 왼손이 머리 밑에 있다는 것은 그녀로 하여금 머리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으로 앉는 것은 사람을 앉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여기서 중점을 두는 것은 사랑의 보호요 사랑의 부축입니다. 여기서는 능력의 부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부축에 중점을 둡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에는 주님의 은혜의 부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째, 왕의 부탁. 2장 7절의 노루는 다비의 번역본과 미국 표준역의 각조에 따르면 모두 영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흠정역과 미국 표준역본의 본문에는 암사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사슴은 영국 미국, 다비 등 세 종류의 번역본에서는 모두 붉은 암사슴으로 번역했습니다. 부탁은 명령이며 따라서 왕의 어조입니다. 1장 2절부터 2장 6절까지에서 영에 속한 체험은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가 여기에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마땅히 도달해야 할 고요함과 평범함과 평온함에 이른 것입니다. 침궁으로부터 포도주의 집에 이르는데 믿는 이가 순조롭게 포도주의 집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님은 그녀가 잠시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고 일에 상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녀들에게 그녀를 격동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슴의 본성은 쉽게 놀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그녀가 이미 사랑하여 병이 났으니 다시 무엇을 하게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너희는 다시 와서 그녀를 놀라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녀의 일에 참견한다면 무익할 뿐 아니라 그녀가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땅히 이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또 그녀 자신이 두 번째 추구를 가질 때까지 쉬어야 합니다. 그녀를 놀라게 하지 말고 그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녀가 너무 혼에 속했기 때문에 그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녀가 여기까지 공과를 배우면 조금 멈춰야 합니다. 사랑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여기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분은 묵묵히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안식 가운데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제 1단락의 결론의 말. 첫째, 그녀가 앞에 한 장에서 본 것은 십자가이지만 그녀는 아직 부활의 왕성함과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첫 단락에서 첫 번째 위험은 그녀가 너무 내적인 교통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의 순종과 헌신의 결말과 경중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이는 그녀가 아직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직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져보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넷째, 또 한 가지 위험은 그녀가 비록 임의로 행동하는 것에 잘못은 보았지만 아직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보다 크시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녀가 이전에 많은 때에 주님께 그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만 생각했지 그녀에게 주님이 마땅히 어떠한 위치에서 계셔야 하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녀는 이미 주님의 수고의 열매를 얻었으나 아직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제 1단락에서는 단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할 뿐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습니다.